중에서 참 귀한 그 외래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약물 중독의 원인과 치료라고 제목은 되어 있으며 내용은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약물의 영향, 마약의 영향, 그다음에 디톡시에이션, 약물로다가 그 해독자가 파는 것을 아주 자세한 정보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김현배 약사님을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만남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64년도 약대를 나와서 여기 71년도 이민을 와가지고 아이다호 출입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해서 약사민을 따서 지금 미국과 한국을 통틀어서 한 42년간 약사의 직업으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이성 교사님한테 지난 8월 달에 이 강의를 부탁을 받고서 과연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적이고 또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될까 그래서 생각을 하던 중에 약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약을 어떻게 쓰므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약이라는 것은 그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질 많죠? 식물이라든지 그 뭐 우리가 동양의학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한약에 속하는 그 허브 그 종류라든지 또 동식물 심지어 강물질 미생물 또 그리고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들 요즘은 또 생화학적으로 합성한 그런 물질들 그런 것 전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약물이라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간호원들에게는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 선물을 인간의 그 재성으로 인해서 이걸 잘못 사용을 함으로 해서 참 약물 중독이라는 이런 비극을 연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인류 역사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든지 중동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라든지 또 차이나나 혹은 인디아 등에서 지금부터 한 6천년 전 BC 한 4천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 정말 성서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약물이 필요가 없었지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가지를 주셔서 이런 약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해서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물질이 우리 인류에게 공급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제가 그 한 아티클을 봤어요. Hidden Holocaust in USA라는 그런 아티클을 봤는데 아까 우리 이성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요. 지금 마리하나를 상습적으로 레귤러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또 지금 뭐 코케인이라든지 혹은 뭐 몰핀이라든지 혹은 엠페타민 종류, 코케인 종류 이런 전체적인 약물 중독 환자가 한 6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것은 참 어마어마한 그 정말 그 홀로코스트라는 게 그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숨겨져 있는 미국을 정말 그 학살시키는 것이 이 약물이다 하고 이분이 그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저 중앙일보에서 지난 9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신문지상에 이 마약에 관한 기사를 제가 좀 스크립을 해 보았어요. 9월 16일에 보니까 한인타운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 이런 타이틀이었고요. 8일에 보니까 교내에서 마약 팔다가 체포된 한인 중에는 중학생도 있다. 또 그 다음에 10일 날 보니까 혼자 고민 깊어지는 수령, 이런 제목도, 그 다음에 마리아나 배급소 100% 불법, 이런 타이틀도 있고, 그 다음에 20년 올가맨 마약 사슬 이곳에서 풀었죠. 뭐 이거는 한 선교센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마약 분수대라는 그런 그 해서 한 그러니까 한 9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한 6번의 이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 마약이 미국 사람들 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한인타운이 커뮤니티의 심각한 문제로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저 자신이 약물을 한 40년간 다루는 약사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또한 제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약물을, 그럼 어떤 약물이 있냐 하면은 약물을 크게 나누죠. 처방약과 비처방약. 비처방약은 오버 더 카운터라고 그러죠. 오버 더 카운터. 처방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마켓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 근데 그 처방약 중에는 또 narcotic and dangerous drug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마약과 위험성이 많은 물질.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처방약. 마약과 위험성이 많은 약물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요. 클래스,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스케줄 1 through 5. 1부터 5까지 분류를 해서 1에 속하는 약은 일례로 듣다면 코케인이라든가 헤로인 같은 거.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거의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약들은 그 1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2부터 점점 약물의 중독성이 강한 약들이죠. 그래서 그 엠페타민이라든지 메타톤이라든지 또 몰핀이라든지 이런 것이 스케줄 2로 들어가요. 그거는 약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약사만이 키를 가지고 있고 약사가 그 캐비넷에 보관해서 반드시 약사가 그 문을 열어서 처방약에 처방해서 디스펜싱을 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록을 남겨야 되고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1906년에 Food and Drug Act라는 저정이 돼가지고 몇 번 개정이 되고 1970년도에 와가지고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확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물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에 어떤 법칙으로 약물을 사용해야 이것이 정말 제일 좋은 약물 사용 방법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나열 좀 해놨었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약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No drugs are absolutely safe. 이런 말을 했죠. 거기에.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잘 쓰면은 약약이 되지만은 그것을 남용하거나 또 오용하거나 가용, 오버도스 하게 되면은 독이 되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은 약을 정확하게 잘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은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그 냉장고 옆에 좀 붙여놓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고 혹시 의문이 나시면 이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고 7번에 가서 거기 보면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약물은 복용하지 말 것. 거기에 이제 제가 recreational drug, 다른 말로 social drug, club drug 이런 말 많이 하죠. 거기에 마리하나라든가 아까 여기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마리하나는 고등학교 아이들 사이에는 하나의 그냥 일상화된 그런 약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그 피어 프레셔에 의해 가지고 약물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타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뭡니까 힙합 뭐 파리라든가 또 그 락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이런 약들을 먹고 정말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약물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계에서 생산되거나 또 화학물질로 합성된 약물로서 강제적 충동에 의하여 반복된 사용으로 주기적 혹은 만성적으로 약물을 갈구하는 심리적 육체적 질병이다. 이 약물 중독은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그것은 뇌가 병적인 상태로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약물을 찾게 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독의 과정을 보면은 어떤 동기로든지 약물을 남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남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한 번 써가지고 아까 여기 간증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코카인을 한 번 썼더니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계속 그냥 술을 마시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자꾸 쾌감에 의해서 리피트 사용,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생겨요. Drug dependence. 예, 그렇게 생기고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하는 그 항올감, 도취감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그 약물을 자꾸 계속했음으로 해서 몸 안에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면은 그게 습관화가 돼버려요. 한 번 두고 두 번 쓰게 되면은 그 약물에 그냥 이제는 habit, 그냥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약물의 양을 더 증가하면은 뭐 이런 정도 50ml를 복용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더 많이 만족할 만한 그게 하이가 안 올라가. 그 스피드나 러시하는 기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 100ml쯤 올라.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중독 상태로 가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그냥 치사량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브레인 데미지가 옵니다. 그래서 멘탈 디시즈 정신병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 중독에 또한 하나의 중대한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성 교사님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혹은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을 때 말초 신경이 그 정보를 우리 대뇌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그럼 전달을 해줄 때에 그때 이제 그 전달하는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 뇌에 있는 감각 중추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yes and no를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리를 판단해서 yes and no 하는 그 명령을 이 브레인 감각 중추가 맡고 하는데 만약에 약물 코카인이라든가 엠페타민 같은 거, 몰핀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은 이 급작스러운 이 약물 그 신경 전달 부위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을 어떤 작용을 하면 몸의 운동이라든가 정서 감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쾌감이나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본인이 끊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그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들이 Diagnostic Statistics and Manual of Mental Disease를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진단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 지금 약물 중독을 DSM-4로 코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그 약물을 또 계속 사용함을 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고 또 뇌 속에 있는 신경 세포와 신경 회로를 변경시킴을 해서 뇌 감각 중추의 판단력 혹은 억제력의 이상을 네, 그것이 중요한 그 약물 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물 중독에서 그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1번을 보면은 본인의 의지로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약물의 갈구, desire, craving, need 이런 느낌이 오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약물을 찾게 돼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약물 복용량을 점점 증가시켜요. 점점 증가시켜요. 거기 나온 대로 dependence, tolerance, 그 내성이 생기죠. 그 다음에 약물을 또 증가시키면 그 다음에 중독이 오지요. 그 다음에 오버도스 하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그 코미디안 잔 벨루시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바로 이 저 코케인하고 헤로인의 그 믹스처를 한 스피드볼이라는 그 약물을 가량 복용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근래 잘 알지만 마이클 잭슨 역시 프로토폴이라는 그 마취제예요. 그 약이 그 마취제인데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도 많이 복용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마이클 잭슨이 그런 것을 탐욕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의사가 너무 아마 가량을 줍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금시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의사 불러다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약물 가다로 인한 치사량이 넘어가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로는 심리적, 육체적 욕으로 인해서 약물에 예속이 된다. 완전히 약물에 그냥 그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동부에서 온 그 어떤 L이라는 형제분이 20년 동안 약물을 했는데 그 약물을 하고 나니까 기운이 너무 나가지고 뭐 2층, 3층에서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약물을 먹고 해괴한 짓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심지어 섹스파리라 이런 것을 액테시 것을 먹고서는 그냥 남녀 불분하고 그냥 짐승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약물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도구예요. 그 사탄은 지금 21세기를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지금 지옥 보내려고 그 영혼을 스틸링 하고 있어요. 그럼 영혼을. 그래서 지금 인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혹은 뭐 그 뮤직 인더스트리라든지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뭐 인터넷 중독 이런 걸 우리가 다 볼 때 이것은 사람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에게 예속시켜서 이 사람들을 그냥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자녀들을 정말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이나 사회에 어떤 치명적인 손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교통사고, 아까 우리 이성 교사님 그 통계도 잘 내셨습니다. 교통사고, 약 먹고 운전하다가 그냥 교통사고 일으키고 또 가정적으로 이제 그냥 파괴되고 자녀들하고도 문제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약을 먹고 그냥 기운이 나니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결국 이제 잘못되면은 범죄 조직까지도 유혹을 받아서 이끌려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프리즌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물의 그 중독의 경각심에 참 우리가 상당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그 쾌락과 황홀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그건 여러분 제가 적어놓은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뭐 거짓말 하는 건 보통이고 우리가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해보면은 약 그 처방전을 조작을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의사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하루에도 한두 건씩 있어요. 그냥 우리는 보면 알지요. 의사 핸드라이팅이 어떤지는 아니까 딱 그냥 보고서 당신 미안하지만 우리 약 없어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싸우지 않게 해서 좋게 돌려보내는 수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전혀 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그 사랑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재활하도록 돕는 것이 참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의 그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간에서 약을 그 메타볼라이즈, 대사로 작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대사종양한 걸 신장에서 걸러서 우리 체내로 배설을 해주기 때문에 뇌와 그리고 그 간장과 신장에 손상이 오고 또 뇌에 큰 문제가 옵니다. 엑스레이 상이나 혹은 그 촬영을 해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뇌는 이렇게 다운해요. 이렇게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 약물 중독에 의한 사람들은 요철 현상이라고 그러죠. 울뚝불뚝 이렇게 막 솟아났다 내려갔다 이런 그 불규칙한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중독점의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중독 환자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러죠. 결코 자기는 뭐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처음이라 그러고 그렇게 변명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물을 먹게 되면은 지방 조직에 그 약물이 축적이 돼요. 지방 조직에 특별히. 팻 그 티슈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약물이 이미 이렇게 그것이 이제 프리오큐페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미 약물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을 한 2, 3일 끊었다고 해도 그 약물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조직에서 다시 그것이 흘러나와서 피 속에 그게 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마약을 참 끊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 번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단기적으로 치유가 되더라도 일평생 이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한 번 약물이 됐다면. 아까 여기 우리 간증하신 그 우리 집사님도 그걸 또 끊었다가 또 시작했다고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아요? 예,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중독 환자들의 가족분들과 친구들, 교회 직장인들은 사랑과 평으로 이들을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 각성 문제를 통한 전인격적 치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약물의 종류. 마리하나. 뭐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유의물을 참고하시고. 제가 특별한 것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 약물은. 물에 녹지 않고 이 기름에 녹아. 기름에 녹기 때문에 체내에 이 약이 투여가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방 조직에 이게 축적이 돼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drowsiness, 이 신경 준축출을 억제하는 그런 점에서 drowsiness 이렇게 졸음이 극심히 오고 또 꿈을 꾼 상태, 이 드림이 그리고 hallucination, 이 환각 작용이 겸해서 봐요. 그래가지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집중력이 안 되니까. 전혀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뭐 핑계를 대서 뭐 아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가려고도 하고 또 학교를 간다고 그래도 학교를 빼먹기도 하고 이런 결과를 해서 결국 나중에 그냥 학교를 그만두는 이런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심리적 의존도가 발생이 된다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동기저하 증세. 이게 에임 모티베이셔널 신드롬이라는 게 참 심각해요. 어른들은 일을 할 의욕이 그냥 없어져요. 전혀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희망이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돼요. 동기저하 증세.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금단 증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 흥분제. 여기에 이제 코케인이라든가 엠페타민이라든가 메타엠페타민. 이 메타엠페타민은 뭐 히로뽕이라고도 하고 메스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코케인은 흥분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국소마취작용이 있습니다. 마취작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 같은 거, 눈 수술 같은 거, 이비인후과 계통의 수술은 코케인을 사용해서 마취를 하고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혈관 수축작용을 겸하고 있어요. 그 혈관 수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혈압을 올립니다.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또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인을 계속해서 잘못하면은 심장의 그 박동이 그 너무 심장에 펌프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장에 어레스트가 오죠. 심장 그러니까 마비, 심장 마비를 올려오는 가져오는 그런 또 불행한 일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코카인은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 그런 그 황홀한 또 몽룡한가 뭐 급치마 뭐 그 마약을 한 그 제 현재 분이 참 우리 교회에서 참 본어겐 해서 나온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구름 위에 걸어가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그런 말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건 가짜 행복감이죠. False happiness. 그런 것에 도취가 되면은 그게 이제 일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카인 중에 크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그 크랙이라는 것은 알칼로이드 코카인이라고 하는데 코카인의 50%하고 중조, 그 베이킹소다 그 50%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끓여요. 그러면 그 이제 수증기를 다 증발시켜버리고 그 밑에 남는 것이 화이트 락 프리베이스라고 이런 이렇게 두께로 하얗게 이제 그 두께로 이제 남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제 칼로 이렇게 이제 큐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그 거리에서 많이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를 많이 판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 만리똘이라든지 락토스 같은 그런 것을 막 섞어가지고 전혀 그 효과가 없는 그런 걸 해서 딜러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가짜 또 크랙을 또 많이 판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제점은 코카인은 약물로 복용을 하기도 하고 코로 흡입도 하고 또 뭐 이 담배로 피우기도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코로 흡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 점막에 염증을 주어서 비후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같이 콧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콧물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으면 혹시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콧물 뭐 계속 나고 뭐 재채기 하고 감당을 못한 그런 그 알레르기와 같은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정맥 주사를 할 경우에는 비행 간염이라든지 에이드라든지 대기종의 감염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이 코카인과 헤로인은 중독 현상이 제일 강한 약물입니다. 약물 중에서. 그래서 특히 코카인이나 헤로인 중독자들은 참 조심을 해야 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 흥분제 중에 엠페타민, 메타엠페타민. 이것은 작용이 코카인과 비슷하지만은 코카인은 식물의 그 갑목에서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잎에서 채취해서 쓰지만은 요거는 그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진 약물이에요. 여기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수도 에페드린. 이건 감기약입니다. 콧물 감기약이에요. 수도 에페드린. 그 다음에 덱스트로메톨판 하면은 그 로바타신이라는 약이 있죠. 그 중에도 들어있는 그 덱스트로메톨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약물들을 그거를 그 수도에 패드는 건 60ml 같은 것을 이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니까 그거를 막 많이 사가지고 옛날에 그 한인타운 어디서 그걸 제조를 했잖아요. 제조를 해가지고 이 메타엠페타민 그 히로뽕이라는 걸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요. 그렇게 화학작용 프로세스 복잡하지 않고 한 두 단계 세 단계만 거치면 만들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이제 한 3년부터 약국에서 팔 때 반드시 그 사람 주소 전화 번 적고 또 몇 개 팔았다는 것, 또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뭐 5g 이상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동시에 혈압 상승, 또 심장 박동,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로크를 유발할 수가 있다. 암페타민이 또 중요한 거는 체중 감소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식욕이 감퇴됩니다. 입맛이 없어져요. 이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0년 또 이후로 이 약을 그 다이어트용으로 의사들이 많이 처방을 하고 있어요. 뭐 하루에 우리도 한 서너 건씩 이 처방을 받아요. 무슨 약이냐면 브랜드임으로는 엘드란, XR 그런 약으로 나왔죠. 그 이제 그 암페타민의 그 덱스트로메탈 암페타민하고 리보 암페타민 섞인 그런 약인데 이 약으로 인해서 하여튼 남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한두 번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그 기운이 나고 기분이 상승되고 하니까. 특별히 그 트럭 운전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밤새도록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을 먹고 그냥 힘이 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이제 운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걸 뭐한번 먹고 두번 먹고 하다가 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갈 약도 참 미국에서 이 FDA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합법적으로 처방하는 약들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이 지금 남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오면은 컴퓨터에 이 환자를 넣고 이제 그 패션 프로파일을 쭉 봅니다. 이 환자가 언제, 어느 때 약을 뭘 가져가냐는 걸한 2, 3년까지로 그 기록이 쫙 나와요. 그 사람 이름 넣고 생년월일 넣으면은. 그럼 딱 우리는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뭐, 한 보름도 안 돼서 또 약까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중독이 된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져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먹었으면은 서른 알을 가져갔으면 이건 30일 동안 먹어야 될 약을 한 보름 만에 와서 약 달라 하면 이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이미 중독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면서도 의사가 처방을 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우리가 약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엑스타시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디자인 드럭이라도 하고 암페타민과 같은 흥분작용과 환각작용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그래서 그뇌 속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인 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같이 분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황홀감, 도취감, 환각작용 이것을 동반한다. 이 약을 지금 그 섹슈얼 프레이저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 약을 남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약을 먹게 되면 체온이 상승합니다. 체온이 몸에 그 수분이 빨리 증발돼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약 같은 걸 먹고 티네이저들이 그 댄스 파리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힙합 파리 같은 거. 그뭐락 뮤직 콘서트 가서 춤을 막 계속 한 시간 동안 되면은 이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디하이드레이션 말하자면 탈수 현상이 일어났어. 기절을 하는 그런 현상도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뭐 지속적인 성적 행위를 계속 한다든지 이럴 때도 그 탈수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뇌 손상과 기억력 장애.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엑스타시 약물이. 2주 이상 복용한 사람들의 뇌 촬영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철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블록블록 이렇게. 아주 심각하다 그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의 축적됨으로 해서 약물 중단이 어렵게 된다. 그 다음 심장 박동이 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신장과 간장에 큰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 다음엔 여기 뭐 중추신경 억제 약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수면제 종류, 신경 안정제, 알코올. 실상은 이 약들을 다 분류별로 하면은 뭐한 시간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뭐 다시 여러분들하고 또한번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아편 약물 제재.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헤로인입니다. 헤로인. 그 헤로인은 그 몰핀에서 뽑아낸 그 합성 약물입니다. 몰핀에서 이제 그 약물 이름이 다이아세틸 몰핀이라고 그러죠. 다이아세틸 몰핀. 통상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통상적인 복용량으로도 2시간 내지 6시간 약효가 지속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홀감, 도취감.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있지만은 즉시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구토나 우울증, 이 동공 축소 현상이 나서 시력이 떨어지고, 또 극심한 졸음증이 오고, 어지러움증, 변비 증상이 나타난다. 거기에 금단 현상, 이번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드러그. 이거가 참 문제예요. 지금 이 디자인 드러그라는 거는 암페타민이나 메스칼린 이런 종류를 조합해서 두 약물을, 항물질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더 강한 약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저 펜탄이라는 이런 약은 이 플라치로 암 환자들이 그 패치로 많이 쓰는 약. 이 약은 지금 그 디자인 드로그로서 몰핀의 한 30배 정도 더 강한 약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들을 복용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이죠. 이건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약물이 지금 제일 그 앞으로 위험성이 있는 그런 약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각제. 한각제, 거기 LSD, PCP, 그 엔젤 다스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케타민, 크롭듀라고도 부르고, 메스칼린, 그 다음에 푸시로사이피린. 이런 것들은 그, 메스칼린은 선인장 종류에서 이걸 추출을 했네요. 선인장. 그래서 그 페루 쪽이나 남미 쪽에 가면 이 선인장을 인디안들이 먹고 자기들의 그 종교의식, 그런 그 제사들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이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약물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흡입제. 여러분들이 흡입제 여러분들이 그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런 약들을 부모들 모르게 그 흡입을 해서 이런 약들을 많이 그 남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쉽게 이거는 이제 뭐 집안에 다 쓰는 하우스홀드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큰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약물 남용의 치료 방법. 중독 치료는 개인의 약물 남용에 기인한 그 약물의 종류하고 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이 약물을 먹었냐 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개인의 가장 적당한 그 치료 방법과 대할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공동체 차원의 전략. 이건 아까 우리 이성 교사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부모와 가족들의 협력단체. 미국에서 지금 한 4천 개 되는 그 부모들과 가족들이 드럭 프리, 약물 해방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학교를 중심한 다목적 단체.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약물 판매라든지 또 남용이라든지 범죄 예방. 이런 것을 위해서 지역 경찰서 또 교육구, 학교 당국 혹은 상담하는 그 지역의 상담 센터 이렇게 다 협력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약물 예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독 치료와 해독약. 해독약을 여기 이제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약물은 개인이면 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반드시 이런 약물 중독이 있는 분들을 대할 병원에 권유를 해서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첫 단계가 이 해독 작용이 제일 필요해요. 만일 코카인 중독이다 하면 코카인 중독에 알맞는 해독약을 주입을 해서 그 몸 안에 있는 약물을 일단 체 밖으로 이걸 배설을 시켜줘야 돼요. 없애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의 그 갈구 현상을 조금이라도 없애줘야만이 그 사람이 저정신이 들어가지고 설득할 때 그 설득에 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단계가 중요한 것이 해독약 투약입니다. 해독약 주입.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니까 재활병으로 하여튼 그 중독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나 친지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물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약물을 주면서 상담치료가 병행이 돼야 돼요. 상담치료가. 거기 보면은 환자의 몸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약물의 양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금단 증상의 고통을 적게 하고 결국에는 약물에 의존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빠펜 약물의 디톡시피케이션 드럭, 그러니까 해독제로는 서박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서박산이라는 약. 뷰프레놀핀, 그리고 날락신이라는 이 두 가지 약물이 복합되어 있는 약이에요. 그 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약물과 달리 뇌 중추에 있는 약물 수용체의 작용을 하지 않고 하므로 금단 현상이 없어지고 또 몰핀보다 이 약물이 강하기 때문에 적은 양을 투여해서 점차적으로 몰핀의 그 약물 효과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타톤 유지 치료. 메타톤 그 알약이 20ml부터 80ml까지 있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그 용량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일일 일정 복용을 해서 1년 내지 2년 동안 이건 보통 그 지속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이 메타톤 치료를 받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날트렉신, 날메핀, 그 다음에 날락신. 이런 약물도 아편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카인 에딕션의 해독약으로서는 노카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노카인이라는 약은 유명한 그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오브 메디컬 센터에서 이 약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코카인의 해독제로 써서 큰그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이 약의 약물의 작용은 코카인의 흥분 작용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양리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코카인 중독의 해독제로서 좋은 그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다필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실질적으로는 그 주간 가다 수면증, 낮에도 막 잠이 쏟아져 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날크랩스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긴 약인데 이약 역시 이제 코카인 해독약으로 써 보니까 효과가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로모크립틴과 데스프라민 이 약을 또 코카인 해독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메타암페타민 암페타민의 해독제로는 신경 안정제의 그 해독 작용이 있는 프루마젤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먼저 투약을 하고 거기에 동시에 그 하이드록시신, 게바판틴 이런 약들을 이제 동시에 투약을 함으로 해서 해독시키는 그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는 보고가 있습니다. 메타암페타민의 그 해독제로는 셀로토닌 항진제 역시 이제 노케인을 쓰고요. 그다음에 신경 안정제를 씀으로 해서 그 메타암페타민의 갈구루 현상을 줄여주고 또 종합 비타민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엘트로신 이건 일종의 그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2, 6, 그다음에 B12 같은 그런 주사제를 체내에 투입함으로 해서 체내에 있는 그 중독된 약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단 현상을 줄여주는 이 항우울제 사용을 해서 환자의 그 금단 현상을 줄여주는 거. 마리아나 하독제, 여러분들 보시고, 또 알코올 에딕션 해독약물, 거기 나와 있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하는 약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약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여러분들 약물 중독 환자가 있는 가족이라든지 혹은 친지라든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상담센터나 재활병원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할 것은 환자들의 친구나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그분 사랑과 포용으로 환자의 재활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하는 그게 참 중요한 일이고 여기 영적인 각성을 통해 전인격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아까 그 우리 그최 집사님 분 역시 TV 방송을 참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참 말씀에서 참 터치가 돼가지고 참 그때 약물을 끊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약물 치료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본인이 싸워야 되는 그런 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여튼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영적으로 어떤 각성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 약물을 끊지 않는 한 정말 어렵습니다. 제 주위에 그 S라는 믿음의 형제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부모 따라와가지고 어렸을부터 그 마리화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엠페타민, 메타엠페타민, 뭐콕 해서 32년 동안을 약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자기 입으로 간증한 얘기를 제가 전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냐 하니까 그분이 오케이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말하기를 정말 바텀까지 땅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졌다고 그래요. 너무 약물을 많이 했어. 정말 하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약물을 다 해봤다고 그래요. 32년을 하면서 그분 이야기는 교회도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숨어서 약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던 중에 참 말씀이 깨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그걸 더럽히지 말라. 또 출애굽기나 우리가 그 십계명 보면은 살인하든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죠. 즉 마약을 하게 되면은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고 또 다른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결과가 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말씀에 깨져가지고 본어겐이라는 건 우리가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직분 받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 영적으로 이 마음이 깨어질 때 회복 12 12 스텝 우리 이성교사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첫째 보면은 admit 하는 말이 나와요. I admit, we admit.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뭘 인정하느냐?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약물을 끊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surrender, 항복한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그냥 항복한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I believe가 나오죠. 내가 믿는다. 뭘 믿느냐? Great power. 그 위대한 전능자가 나를 회복해 줄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즉 이거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약물 중독은 치유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 말씀으로 다시 born again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런 생활이 일생 동안 지속되면 그분 아마 약물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에스라는 형제도 그래요. 정말 사탄은 무섭습니다. 그 약물 중독 하나의 사탄의 반대이지. 그 사탄이 올가 매는 그, 저, 예속물과 같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그분이 그래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그 사탄의 그 올가 매는 그 힘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끝이 않고서는 도저히 그건 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참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끝까지 참 사랑으로 포용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약이 뭐 무섭다 혹은 뭐 어떻게 한다는 걸 양리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참 전문인들이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마약이 무섭다 뭐 자스세인노 이런 거 보면 마약이 왜 위험하고 나쁘고 또 해소 방법은 뭐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약물 치료가 있고 뭐 참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실패의 그 변태여 주여서 주님을 바라.